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낸 서신이다. 여러 교회들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읽으라고 이제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서신을 보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 참 이게 교회 안에서 누가 와서 뭘 전했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든 누구든 이 강단에 서서 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복음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고 그래서 그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세상에 좀 머리가 있다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를 좀 더해야지 좀 더 더해야지 뭐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복음의 단순함 이걸 거부하고 복음을 이제 왜곡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교회 안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영을 전한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걸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럼 그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 믿음에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그래야 구원받지 단순히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을 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또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이런 편지를 썼는가? 이런 배경을 제가 한 30분이고 일단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연이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가서 보면 바울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이끈 뛰어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전하려는 열정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려진 이런 그 지역은 북아프리카 여기 뭐 빼고는 다 돌아다녔다. 그 거리가 얼마쯤 되냐? 2만 킬로미터를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부산까지가 500km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를 돌아다녔는가. 자, 그래서 3번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녔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게 14권이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빼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일을 이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 유대인들에게 다섯 번 뺀 매를 여러 차례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또 배가 세 번이나 파선을 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배가 어느 정도 크기였고 어떠한 바람을 견뎌낼 수 있게 조그만 그런 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는 유대교와 구분이 된 기독교를 확립을 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완전히 구분이 된 거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한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유키백과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일을 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열정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구약성경으로 변증하는 지식, 지성적인 그와 같은 신앙의 뿌리를 두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해박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제대로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지성적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상은 기독교의 교리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으면 어쩌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런 일꾼이었다. 이렇게 이제 위키백과가 이제 요약을 하는데 제가 가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됐을까? 그래서 자료를 다 이렇게 이제 찾아봤더니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나이가 어리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4년경 정도에 이렇게 태어나신 걸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는데 아마 바울은 AD 5년경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럼 베드로하고는 어땠을까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했을 거다. 장가도 가고 다 그렇게 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은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났을 거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 말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9절 13절에 처음으로 로마의 이름인 바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온 세상을 이제 퍼져나가서 이제 살면서 그리스말을 배우고 이렇게 로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유대식의 그 이름을 이렇게 로마식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은 마리아가 됐어요. 마리아. 미리암은 마리아.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뀐 건데 사울도 이제 바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냐?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본인의 그 표현에 따르면 미천한 도시가 아니다. 당시 아주 큰 도시 다소에서 출생을 했고 아버지가 아마 상당히 돈도 많고 뭐라 그럴까 그래도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주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랍비로 만들어야 되겠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도서관도 유명하고 하여튼 학문과 문화로 유명한 그런 도시인데, 어린 시절을 이제 거기서 보냈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유학을 시켜갖고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합당한 나이가 대충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가려면 12살은 넘어야 된다. 대개 성인 되는 게 12살인데. 그래서 아마 한 15살쯤 됐을 때 그 터키에 있는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을.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았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이가 한 10살쯤 되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돌아가셨다가 승천했다 그러면, 그때가 그러면 바울로 따지면 20살에서 23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역할 당시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냐 없었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공부가 끝난 다음에 다소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자기 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돼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30살쯤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30살이니까 AD 한 35년경. 그래서 예수님 처형이 AD 30년경이니까 예수님 처형 이후 한 5년쯤 지났을 때, 그때는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가말리알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이 분파에 아주 그냥 골수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골수 바리새인. 그래서 아주 엄격한 제자가 되고 해서 유대교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 이제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서른 살쯤쯤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모든 것이 되는 참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혼과 열심을 다 예수님에게만 바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 부활, 이 복음, 이거를 열성을 다해서 선포했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돼서,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 여길 다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열심히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 갖고, 그래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고 죄 없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거 외에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게 아주 머리를 때린 거예요. 아주 강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유대교 의식, 예배 이런 거 다 반대하고, 그걸 단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치명타였겠어요. 아직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 랍비가 되고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교에 뭐 예식 경배하는 거 뭐 율법 이런 거 지켜갖고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카이사랴에게 이제 항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에서 또 이제 감옥에 또 한 2년 동안 갇혔다가 풀렸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잡혀서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목을 쳐서 참수하는 그런 형으로 바울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열심도 있고 한데 일단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학문에 능통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구약과 관련된 이런 학문에 능통하고 그리스 문학에도 능통하고 그리스 말도 능숙하게 사용하고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고 그 당시 세상에서는 그리스 로마 세상에서는 남자가 말을 못하면 그건 바보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수사학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해서 저 상대방을 누르고 이렇게 해갖고 내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군인도 할 수 있고 왕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수사 말을 표현해서 이렇게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테네에서 만나갖고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 타고 다 변론을 하고 이 사람들 눌러버리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그런 지식을 배웠죠. 그런데 그는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중심의 우주관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그 세계를 누비면서 많은 고통과 위험과 위협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대부분의 여기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방인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대교에 지금식으로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래서 유대교 예식, 의식, 교리 이런 거를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교리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유대교가 있으면 그 옆에 기독교를 이렇게 접목시키려고는 이런 정도예요. 이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대교가 기독교라는 새로 접붙여진 가지를 지탱하는 그루터기. 이런 그루터기가 이게 유대교예요. 여기 가지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건 유대교다. 이런 생각을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거를 그냥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적인 신앙 체계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니 뭐 율법 뭐 여러 가지 지키고 한 이런 것들 이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성취가 되고 끝이 났기 때문에 완전히 탈피가 된 기독교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그런 이런 투철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받은 그 영향 그죠? 또 아라비아 사막에까지 가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당시 전 세상에 바울밖에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나바까지 위선과 가식을 행할 때 그냥 그 앞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은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을 하고 꾸짖고 하는 내용, 그리고 결국 나중에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에서 그냥 5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세 차례 선교여행하고 그 대부분을 걸어 다녔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구체적인 이 봉변당하고 한 거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성경에 14권의 이런 그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 14개의 편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냐, 열정적인 한 사람을 변화시켜 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게 만든 힘, 그 힘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머릿속으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맨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제가 요즘 또 히브리서에 꽂혀갖고 열심히 산에 가면 그냥 히브리서 듣거든요.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까지 우리 김기현 성우의 이거 듣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여러분이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 김기현 성우의 그 MP3를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 폰에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지금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고, 그래서 혹시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나 해서는 노트북 여러 대를 저 뒤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이 휴대폰 갖고 오시면은 그럼 교회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읽고 싶은 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우가 많은데 그렇게 운율을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성우는 제가 평생에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읽을 때. 그래서 우리 신약 다 읽고 또 신명기도 제가 세 장을 또 중심으로 빼서 해놨고 이사야서도 다섯 장인가를 제가 빼서 이렇게 해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은 이 에센스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당시의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이 다스린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이 주후 46년에서 58년 사이에 세 번의 선교여행을 다녔다. 세 번의 선교여행, 한 12년 동안. 그랬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이 됐다가 로마로 압송이 돼서, 그래서 2년 동안 옥살이하고 풀려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참수가 되는 그런 일, 그 일이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길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군대를 사용해서 세상을 다 정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반을 로마 제국이 이제 만들어줬고, 또 그리스 말이 그 당시에 이제 공용어가 돼서, 그래서 어디든지 그리스 말만 하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그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이거를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다. 그럼 바울의 그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을 연대별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심이 대충 AD 35년경에 회심이 이루어져요. 나이가 30살쯤, 30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1차 선교여행이 AD 46년,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46년에서 48년 정도까지 한 2년 동안,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AD 49년경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이 49년 늦가을, 늦가을부터 52년까지 한 2년 반, 3년 정도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그 끝나고 나서 3차 선교여행이 AD 53년 여름부터 해서 약 5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가 돼서 가이사라에서 옥살이를 58년에서 60년경에 한 2년 정도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가택연금이 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순교하고 순교한 거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가택연금 돼서 전도한 것까지가 27장에서 28장 그 이후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전달돼서 내려오는 역사적인 이런 전승기록 이런 거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참수형을 당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회의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갈라디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말씀드린 대로 13장, 14장 사도행전, 예루살렘 회의는 15장. 그 이후에 2차, 3차 이게 이제 나오는데 2차, 3차가 다 갈라디아 지방하고 상관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하고 함께 갈라디아 지방 여기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터키 거기 파란색으로 크게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큰 의미의 갈라디아고 그 다음에 저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갈라디아라고 쓴 게 원래 지금의 프랑스의 거울 지방에 살던 갈리아 사람들이 사나운 사람들이 주전 몇백 년경에 이주를 했어요. 어디로? 저 갈라디아라고 저 노랗게 된 데로 이주해서 저게 좁은 의미의 진짜 갈라디아고 나중에 로마가 저거 전체를 이렇게 합쳐서 갈라디아 프라빈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1차 여행 이제 가면서는 어디를 간 거냐? 저 노란색이 있는 진짜 갈라디아, 조그만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갈라디아, 저 남부지방을 이제 가게 된 거다.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등 이런 도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3차 선교여행을 디모데하고 이제 같이 다니는데 그때 어딜 갔냐? 다시 자기가 옛날에 세웠던 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하고 방문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차, 3차, 2차, 3차 모든 여행에 하여튼 갈라디아 전 남부든 저 북부든 하여튼 갈라디아 지방을 세 번 다 다닌 거예요. 세 번을. 그러니까 저 그림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당시에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안디옥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저 안디옥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가니까 지금의 터키가 있는데 저기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제 거기가 있는 데고 저거를 이제 넘었으면은 지금의 이스탄불 이거를 넘었으면 유럽이에요. 그 유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리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의 윗부분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아랫부분이 아가야. 그래서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 마케도니아에 유명한 데살로니카가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가 있고, 이렇게 돼서 거기서 전하다가 피신을 하지. 어디로 도망가요? 아테네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테네로 내려왔다가 고린도로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중해는 이제 돌아다닌 건데 여기 소아시아하고 그리스를 다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터키하고 그리스를 다닌 거예요. 키프로스하고 세 군데를 다닌 거다.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 여기를 이제 다닌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에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3장, 14장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을 하고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떼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 파송을 받고 자기들을 섬길 그 수행자로 마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실루기아 항구를 거쳐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가서 보시죠. 그 다음 그림을 제가 좀 크게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안디옥. 안디옥을 지금의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항구가 있는 데가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항구가 실루기아다. 저기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맨 오른쪽 끝에 안디옥 실루기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우리 개혁성경 옛날에 구브로. 구브로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키프로스. 예, 키프로스로 가는 거예요. 키프로스. 예, 그래서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살라미하고 바보. 살라미, 바보 보이시죠? 저 키프로스에 살라미하고 바보. 여기 이제 거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영어로는 세르기오스 파울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서기오 바울이다. 근데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마법사 엘르마가 등장해서 믿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 이게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 사건 이후부터는 다 바울로 나와요. 아마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이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행이 밤빌리아의 버가 저 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아까 이제 키프로스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그림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예. 그래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예. 가서 보시면 비시디아라는 지방이 있고 거기에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은 안티오쿠스 대제가 곳곳에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 개 안디옥이 있는데 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런 구속사를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13장 16에서 41절.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반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래 그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갈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 선교의 원칙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고니온이 있어요. 이고니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돌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 피하고 이고니온 바로 옆에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림 가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이 성경책 뒤에 1차 2차 선교여행 지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주피터 하나는 그 다음에 머큐리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제우스 하나는 헤르메스 여러분 이거를 개혁성경은 스스하고 허메라고 해놨으니 여러분 스스를 어떻게 알겠어요 스스 스스하고 허메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어쩔 수 없죠. 그건 이해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하고 허메라고 써놨으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스스 허메를. 자 이렇게 돼서 신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두 사람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뜯어 말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곧이어 비시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져갖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살아나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더베. 그래서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얻은 다음에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더베부터 시작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처음에 갔던 이 실루기아, 이 항구로 해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이런 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가 나오잖아요. 저 지역이 갈라디아 큰 의미의 갈라디아의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이런 도시들이고 1차 선교 여행 때 그 도시들의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장에 넘어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아,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 하나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그 유대인들의 표식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할례인데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율법 체계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꼭 할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결국은 유대인들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이제 다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구나. 아니 우리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그 모든 규례를 또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이걸 다 지켜야 되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결의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거기 가서 정확한 결정을 듣고 와라. 그래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저 위에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 밑에 예루살렘인데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밑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한 700m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예루살렘 그 안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아예 직격탄을 쏜 거예요. 할례도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택하지 않았냐.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성령님을 다 똑같이 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멜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지킬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그런 일인데 이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의 목에 둬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죠.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걸 믿노라. 율법에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여기 요만큼이라도 추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재한 그런 사람인데 일어나서 아모스 대언제 예언을 인용해 가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다 하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15장 19절에서 20절.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 그래서 이런 글을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이제 유다와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서 거기 가서 확증하게 돼서 그래서 이 편지가 오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만세한 거예요. 뭐예요? 우린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 완전히 100%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뭐 할례, 뭐 규정 이런 모든 것도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 문제, 여기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해방이 된 게 이게 이제 선포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런데 갈라데 지방에 누가 또 나타났냐? 이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갔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놓은 이 갈라데에 있는 교회들에 이제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또 얘기하는 거냐?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갈라데아서를 기록한 거죠.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까? 반론을 제기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됐다고 지금 그 말을 아주 긴급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이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편지한다. 얼마나 점잖게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는 시작하자마자 뭐를 해결해야 돼요? 바울의 사도직. 이 사도직이 이게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다. 이거를 먼저 제일 급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하고 달리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내용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받은 자신의 권위를 일단 설명을 해서 내 사도직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걸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특별 직무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도 있고 대언자도 있고 목사 겸 교사도 있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근데 지금은 사도와 대언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목사 겸 교사 복음 전도자만 있는데 사도는 뜻이 뭐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파송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무슨 일로 보내면은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직무 수행자가 되는데 그 직무 수행자를 부를 때 호칭이 사도예요. 어파슬.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이렇게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건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2장 32절, 3장 15절. 그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라야만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가서 보면 요한의 침례 이후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돌아다닌 사람들 가운데서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하고 달리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봐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약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 이거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됐으니까 바울은 늘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은 늘 그 얘기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봤어야지 사도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표적을 행해야 된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가 말로만 사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들, 강력한 기적과 이적과 강력한 인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면 유두고를 살리지 않으면 죽은 자를. 이런 일이 생겨야 그래야 사도인데 내가 그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신사도라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목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사도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린 사람 봤어요? 그렇게 해야 사도라니까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다. 신사도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는 직접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내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냐. 교회들을.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19절에 나오고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한 축은 십자가고 한 축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가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갈라디아 교회들에 이제 편지를 한다. 형제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1차 선교여행 때 누구하고 같이 다니냐, 바나바하고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바나바나 실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형제일 거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기가 1차 선교여행 하면서 세웠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데 세웠던 그런 교회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3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식의 인사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은 히브리식의 인사. 그래서 히브리식의 히브리 사람들 지금도 샬롬 그리고 샬롬. 이스라엘 여행 가면 샬롬 그래요. 샬롬. 그게 화평이 화평이란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리스식의 인사. 그거는 그리스 말로 카리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돼서 그리스어 히브리 이 식의 그 인사를 한 구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거의 다 은혜와 화평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나옵니다. 4절에는 예수님의 대신 속죄 사역이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빌립보서 2장 7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다.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구속사역을 보라는 거예요. 성육신부터 십자가까지 심지어 승천하신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낮춘 거다. 이런 틀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악한 연세상이 나오는데 누가 보면 11장 13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열거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처음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원래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본래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 본성적으로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지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현세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 세상 신 마귀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세상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를 지배하는 그 신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악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 다음 절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5절에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교회 목사가 다 영광을 차지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2장 8절 가서 보니까 나는 주여, 나는 여호와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목사든 누구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떠나게 된다는 거, 이걸 오늘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